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100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돈,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돈은 미국 돈 달러입니다. 달러 다음으로 인기가 있고 널리 사용되는 돈은 유로존 국가들이 쓰는 유로고요. 그 다음이 일본 돈 엔, 영국 돈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 이 순서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돈이 캐나다 돈,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달러를 세계 6대 통화에 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캐나다 달러를 빌릴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의 통화 스와프 계약들은 기한과 금액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만기와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무제한으로 돈을 빌렸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생긴 셈인데 이 영향일까요? 달러원 환율이 어제 10원 이상 떨어지면서 1100원에 근접했고요. 오늘은 보니까 좀 더 떨어져서 현재 달러원 환율이 1100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수합 뉴스 말고도 환율이 내려가는 요인은 좀 더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수출이 잘 돼서 또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원화 강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실험 같은 북한의 위협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과거 같으면 정부의 구두배의 개입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내려간 외환시장의 기상도와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환율 이야기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고요. 최근엔 원화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지 또 전문가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쓰는 게 공인 인증서인데 이거 왜 매년 갱신하라고 합니까? 한번 발급받으면 그냥 신분증처럼 평생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1월 17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눈에 띄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를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길래 오늘은 스튜디오로 못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거래소 행사가 있었어요.
출장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달러원 환율이 1100원대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게 꽤 외환시장에서도 화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거의 1년 2개월 만에 환율이 최저치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원화 가치가 크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1100원 선이 어제 장중에 잠깐 깨졌고요. 마감 가격은 어제 1101.3원으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원화 강세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한 5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환율이 1094원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어제보다도 지금 7원 40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오늘 이 낙폭이 좀 크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갑작스럽게 이 변동폭이 커지면 그게 더 걱정인데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달러가 갑자기 약세를 보이는 것이죠. 달러 값이 값어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유럽 시장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경기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유럽 외환 시장 쪽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유로화를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로화의 값어치가 좀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다른 화폐들에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 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가 강세일 거고 한국 예. 외환시장에서도 원화가 강세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로화가 강세일 예. 거고 예. 달러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더 강하게 원화 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캐나다하고 우리하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한 게 그 만기도 없고 그다음에 한도도 없는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이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어떤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졌다. 이 부분이 또 원화의 강세를 나타내는 요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또 국내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어제 오늘 지금 원화값이 가치가 오르고 있는가 환율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 말씀하신 대로 원화값이 올라가는 거죠. 달러값은
예,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네네.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통화스와프 말씀 주셨으니까 캐나다하고 예. 우리나라하고 통화스와프 한다는 건 서로 위험한 일 있으면 서로 자기 나라 돈을 빌려주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선진국들이랑 통화스와프 계약을 할 때마다 저 친구들이야 우리나라 돈 원화가 별로 필요 없을 텐데 위기 상황에서 네. 우리 원화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또 이제 우리조차고 한 계약 같기는 해요. 다른
예, 예.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쪽도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한도 설정도 안 하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캐나다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우리가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신뢰라든지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서로의 교역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국가 간에 사실 어느 정도 규모를 두고 뭐 만기도 있고 또는 한도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캐나다하고의 이 통화스와프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중국하고도 다시 저희가 뭐 계약 연장을 했지만
네.
대부분 다 한도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빌려줄 수 있는 데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만큼 빌려달라 그래서 캐나다가 한도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이야기하는 예. 게 조건이군요.
예, 그렇죠.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한도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자. 하지만 뭐 얼마까지로 이렇게 딱 한정짓지는 말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뭐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화 강세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더 이어져서 뭐 달러당 1,000원도 깨지고 900원도 내려가고 뭐 그렇게 봅니까?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아 이게 900원대 환율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당분간 원화 강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 상황 특히 수출 부분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좀 많이 나올 테고요. 외환 보유고는 올라가는 상황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주식시장 전망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투자자도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환율 강세 요인이 더 많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율이 많이 움직이고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 보통은 이제 당국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구두상으로라도 아, 환율 변동이 좀 심각하니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좀 내놓으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조금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지금 정부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외환당국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정부가 좀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유가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사실 내수 수출은 좀 불리하지만 내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거든요.
수입해다 물건 사서 쓰면 그게 싸게 느껴지니까 좋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외국 물건 같은 거 수입해다 팔아도 아무래도 이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낫고요.
네.
그래서 내수 회복을 위해서 약간 원화의 강세를 그냥 좀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돼서 문제라면 이제 우리나라 달러가 밖으로 좀 빠져나갈 방법도 생각을 해야 이제 균형이 맞을 텐데
예, 예.
특별히 그런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석유값이 많이 올라서 석유로 사오는데 달러를 많이 쓴다든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외국 해외 주식에 투자를 갑자기 많이 한다든가.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이럴 때 나오는 게 보통은 해외 투자 상품에 대한 뭐 비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발표가 되긴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연말까지 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는 이미 시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내놓을 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환당국은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
네,
개입한다는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규모도 크고 활발하다고 하니,
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팔아서,
네네,
그 원화를 이제 받아서 달러를 바꿔서 갖고 나가면 그게,
네,
환율에 영향을 좀 주긴 하겠네요. 거꾸로 이제 그건 우리가 수출하고 반대 방향일 테니까.
예, 이제 워낙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래 많이 되는 것도, 그리고 아직은 그 당국이나 그 정식적인 화폐로서 인정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뭐 이렇게 양성화시키자, 거기서 어떻게 하자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금융 지원책을 정부가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주로 어떤 내용들 언급됐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그 행정안전부 쪽에서요, 그 지진 대처 상황 4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앞으로 그 포항 시내에 있는 수능 시험장에 대한 뭐 2차 검사를 다 실시했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피해 상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여진이 지금 한 50차례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주민 피해 지원하고 복구 작업을 이제 서두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지금 선포하겠다라고, 정부가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복구와 관련된 것들이 지자체 뭐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피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뭐 이런 공과금들이 할인되는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개인들로 좀 나눠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실은 근데 금융지원이라는 게 대출입니다.
네.
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총 500억 원 정도의 특별 대출을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기업당 3억 원의 최대 한도로,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춰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유예해준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이 비슷합니다. 2천만 원 한도에서 긴급 생활안정 대출을 조금 더 저리해해주도록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대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금융회사들이 이제 공짜로 돈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예. 예. 이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고 그러면 일부 지원금 같은 게 나오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대출 관련이고, 다만 이제 그 갚아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돈을 갚아야 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드값, 예,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뒤에부터 앞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지원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실손보험이라고 병원 가면 병원비 꽤 많이 냈을 때 그거 차액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주는, 우리 많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직장을 입사하거나 혹은 옮기고 나니까 그 직장에서도 실손보험을 단체로 가입해서 우리 직원들은 병원 가서 병원비 많이 쓰면 다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하는 그런 사내복지제도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다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 눈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도 있고 직장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럼 이중지출인데, 그렇다고 병원비 2만 원 썼다고 4만 원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개선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 직장 실손보험,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직장 실손보험하고 개인 실손보험이 겹칠 경우에는 이걸 잠시 중단했다가 회사를 그만둘 때,
네,
다시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먼저 내놨고요.
아,
그리고,
예,
나중에 아예 이제 가입을 중단했다가 회사에, 네,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가입할 때도 큰 무리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정지시킬 수 있다는군요. 보험료 안 내더라도 유지되게?
예. 일단 회사에서 저희가 대부분 이 단체 상해보험은 실손보험으로 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하고 개인이 같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복 가입인데다가
그런데 그다음 그냥 해지할 수 예. 없었던 게 지금 해지하고 나서 나 퇴사 이후에 한 60세쯤 돼서 그때 새로 가입하려고 하면 뭐 예. 이런저런 병 많이 생겼다고 가입 안 받아주니까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계속 해약은 못하고 그죠. 갖고 있었던
해약은
건데
해약은 못했던 것이죠.
일단 이제 정지시킬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정지도 시킬 수 있고 해약을 했다가 다시 가입할 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실손보험에 이제 옵션을 넣어서
네.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중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입하면서 또 보험비를 내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직장 보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 실손 보험으로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는 거죠, 금감원장이?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